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말씀은 생략하고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에서 8문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악하고 강팍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시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면서 그를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질문,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우리의 본성을 물들여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다만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왜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가난과 불행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무엇이 이토록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었는지,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율법의 그 오묘함을 깨닫게 될 때에만 인간의 그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고울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가르침으로서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그 황규욱 성도님하고 안장노님하고 저하고 약 한 3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시 한 40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1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한 40분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황규욱 성도님이 주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늘 메모를 해서 메모책이 벌써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적어서 단어를 찾아보든지 옥편을 보든지 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아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젠가 하니까 밥 먹을 때하고 책 읽을 때 아무 잡념이 없이 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많은 교양서적이 자신의 그 타락한 어떤 죄 성향을 제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악한 성향은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절대로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되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홍수 심판이 임하고 난 이후에도 인간들의 죄성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 사악한 죄성의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이기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었는데 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떠벌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건한 노아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이 일들은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이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인간들의 죄성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러면 인간들을 이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는가?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불의와 다툼과 가난과 질병과 각 민족 간의 그런 대립, 전쟁 이런 것들이 왜 가득한가? 왜 세상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비난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인간의 죄성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알 수 있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답은 바로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6문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처럼 인간을 악하고 강팍하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라는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부터 인간이 악하게 창조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타락 후에 생겨난 현상이지 타락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본래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 창세기 1장 11절과 20절과 24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모든 생명의 형태들은 각각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창조기사가 나타나는 함께 읽은 1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시키셔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뭐 사람도 하마나 무슨 원숭이나 그런 어떤 동물처럼 그렇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히 사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인간이 그렇게 죄 많은 존재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문답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간을 악하게 창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선하고 의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축복 속에 살면서 그를 찬송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인간의 형상을 넓은 의미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형상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 육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람,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넓은 의미의 형상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한번 우리가 제시한다고 하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의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저 개나 돼지 새끼 정도 하나 정도로 만약에 생각된다고 하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재산까지 다 날리면서 자녀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보고 손을 딱 들었는데 운전기사님이 손을 든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지요. 상대방에게 인사를 했는데 본척만척하면 기분이 안 좋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즉 인간의 그 존엄성이 손상당했다 하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가?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 무엇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무엇과 닮았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닮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닮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무엇이 닮았습니까? 눈이 닮았습니까? 코가 닮았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발가락이 닮았습니까? 우선 인간의 영혼과 육체 중에 특별히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 인간됨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손이 되게 길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눈도 있고 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3절에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인 좌소가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것들의 능력 속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물론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정도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치고 남녀성도 구역장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답다, 참다운 인간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뭐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어디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께서 그분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도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코 누구를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지혜와 자기 이성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오는 그런 일로 평생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혹간 살기는 사는데 그런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의 허리가 갑자기 숙여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그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굽신굽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정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는 대로 사니까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저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참 나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늘 누구를 의존하는 거니 자기를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인데 세속주의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은 다 혈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그 사람의 체면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면 화를 당연하게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명령. 자, 그런데 여기서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정복하라는 말은 억누르라, 지배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에, 영어 전문가가 여기 많이 계신데요. 영어에 정복하다 라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징기스칸이 몽골을 이렇게 뭐 정복하다라고 말할 때 conquer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subdu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rve한다, 섬긴다, 그런 접두를 써서 subdue, 이 다스리면서 섬기는 그런 어떤 의미로 subdu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subd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피조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피조물을 쉽게 말하면 네 발 아래 두라 그런 뜻입니다. 네 아래 위치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를 무시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대개 태양계라고 말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태양계가 아니고 사실은 지구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긴 하지만은 태양의 혜택을 보는 그런 위성이 유일하게 지구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태양빛이 적외선과 자외선이 지구에 내려쬐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다 얼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하게 보는 그 태양도 우리의 발 아래 둬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속한 모든 존재 굴복치 말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살펴봤지만은 타락한 인간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겨놓은 그 의무를 인간들이 다 박차버리고 마땅히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어떤 피조물에게 오히려 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땅을 다스리는, 즉 땅을 아래 두는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해나 달이나 다른 피조물에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나 돈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요.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아래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에서 보는 바대로 7문에서 보는 바대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 타락한 본성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는가? 왜 조물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피조물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 제 질문의 대답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 세상에 가난과 불행과 질병과 이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부주의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굿이라는 말은 선하다,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조화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였다. 완전하다는 것은 창조주의 유일한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최선의 작품으로 지으셨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왜? 창조주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을 불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죄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이론을 따르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실제적인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을 더럽힌 죄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죄 자체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어느 곳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하는 신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보는 것이나 침묵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볼 수 있고 침묵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죄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가 무엇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생겨나게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합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준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합당한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무를 다하면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만약 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뭐 1년 전에, 1년도 더 넘었네요. 창세기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에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성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에 실제로 그 과실을 먹으면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내전적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내전적 나무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사실은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손이지만 실상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혼의 입과 우리의 영혼의 손으로 먹습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는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이 상징의 의미를 부여해서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포도주를 먹을 때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나 생명나무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나 생명나무 과실 자체에 죽고 사는 성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신 계시, 하나님께서 내신 계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먹었다는 것은 그저 그냥 뭐고 하나 열매 따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따먹었다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내신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계명을 발로 차버렸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금령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는, 숨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실상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악과 안에 죽는 성분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뭐가 선이요 뭐가 악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불렀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으로 도는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호흡이 딱 멈추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언제 경험하는고 하니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요. 신자와 불신자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 사건 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다 삽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 사는데. 무엇이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론이나 저나 다 죽게 되지만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하나의 모양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적나라한 모습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성향이 가인에게 주어지므로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창조 시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지을 때 외부로부터 무슨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강압적으로 주어져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주 자원에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기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였지만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딱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죄의 길만이 그에게 열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았다고 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죄를 범할 때 간헐적인 불만과 후회를 토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 8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다만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없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두 개고 세 개고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고등한 학문을 공부해도 인간의 타락한 성향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배운 그런 교육과 그런 지식이 그런 인간의 죄성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면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왜 대통령 세 아들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마음과 뜻을 작용해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창조해 놔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요.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